스네킹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늘 서울에서 외교 국방장관 2+2 회의를 열고 북한 핵 문제 등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를 거듭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울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미한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훈련 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영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한국을 떠날 계획입니다. 한편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앞서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은 2월 중순부터 뉴욕을 포함한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와의 접촉을 시도해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미국의 시간벌이 노름에 부응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가 미국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미국과의 관계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 대사를 모스크바로 소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최근 몇 년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 어려워진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바로잡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위험성을 인식한다면 미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악화하는 것을 막는 데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안토노프 대사가 20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이날 미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지난해 미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 국가정보국의 보고서와 관련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아프가니스탄 평화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 아프간 평화회담을 오늘 모스크바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평화회담은 지난해 9월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아프간 정부, 탈레반 간 3자 평화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립니다. 아프간 분쟁 당사자 대부분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아프간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AP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잘메이 할릴자드 아프간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아프간에서는 정부와 정당 대표가 참석하며 탈레반도 10인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과 이란, 인도, 중국도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는 공무원들을 태운 버스가 도로변에서 폭탄 공격을 받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전날 저녁에는 아프간 중부 바르다크주에서 헬리콥터가 이륙 중 로켓 공격을 받아 군병력 등 9명이 사망했다고 아프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별도의 격리 조치 없이 회원국 간 이동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그린 증명서 도입 방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증명서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물론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당초 백신 접종자에만 증명서 발급을 추진했지만 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일부 회원국의 지적에 따라 증명서 발급 기준을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유는 다음 주 예정된 정상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3개월 안에 시스템을 완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8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서울에서 2+2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성명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미국의 접촉 시도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북 적대정책이 철회돼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다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9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7도에서 1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외교 국방 장관들이 오늘 18일 서울에서 이른바 2+2 회의를 갖고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를 다짐했습니다. 또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과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미한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두 나라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미한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이를 위해 양국 장관들은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엔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과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훈련과 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도 성명에 담겼습니다. 또 역내 안보 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미한 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주체로 중국을 지목한 바 있지만 공동성명엔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미한 2+2 회의가 열린 것은 2016년 10월 미국 워싱턴 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강화된 미한 동맹의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의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reducing the broader threat the DPRK poses to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의 목표는 분명하다며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의 사실상 모든 경제 관계와 무역은 중국과 함께 또는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은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hope that whatever happens going forward, China will use that influence effectively to work on.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갈수록 위험해지는 탄도미사일에 대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중국이 그 영향력을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전진하도록 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2+2 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우선 관심사로 강조한 것은 18일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전략 대화를 앞두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 압박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끌어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메시지는 결국 미중 전략 대화에서도 중국이 전향된 입장을 가지고 나와라 하는 메시지라고 봐요.
정의용 장관은 북핵 문제와 관련 미한이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으로서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최선의 외교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에 어떤 어려움을 낳고 있는지 논의했다며 중국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행동 때문에 동맹들 간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중국의 반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we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identify areas for collaboration within our respective regional strategies.
오스틴 장관도 중국은 미국 국방부 입장에서 장기적 도전 과제라며 미국과 한국이 각자의 지역 전략 아래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을 함께 찾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인 미한 동맹이 모든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전환 조건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외교 국방장관들은 2+2 회의 직후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합의문 가서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가서명은 미국 측에선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 대사 대리가, 한국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사가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이어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빈틈없는 공조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70년 동반자로 공동의 도전에도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두 외교안보 수장이 취임 후 우선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은 미한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미한 동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시 강조해달라고 했다며 또 동맹을 재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맹을 키워나가고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꼭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 너무 중요하다며 세계가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저녁 한국을 떠났고 오스틴 장관은 19일 오전 떠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백악관의 젠 사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 중 일부는 외교와 영내 파트너들과의 관여를 주도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과 이와 관련해 중국에 기대하는 반응,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에 대한 함의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실험에 대해서는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때로는 적대관계에 있는 일부 국가라도 북한 비핵화 전략의 핵심 부분이라며 중국과의 대북 공조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을 거론하며 두 나라는 영내 안보의 핵심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안보 문제 중 일부는 북한의 위협이며 이는 중국과의 논의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전략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영내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논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박과 외교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일본 방문 중 가진 현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정책 재검토와 관련해 앞으로 몇 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7일 아사히 TV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다를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정부 외부인들과 전직 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 그리고 중요하게는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 한국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들 한국과 일본의 이익 역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북 정책 재검토가 앞으로 몇 주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면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침해가 가하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도 계속 상당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이 문제에서 미국과 일본은 절대적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에 대한 다양한 압박과 외교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군사 옵션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검토 과정에서 살펴볼 내용과 검토 중인 것은 다양한 압박 가능성과 다양한 외교 가능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차를 마치고 우리의 발견과 결론을 가장 가까운 파트너인 일본, 한국과 공유하고 함께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니폰 TV와 인터뷰에선 납북자 문제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모색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에서 발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기회가 있을 때 납북자 문제를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납북자 문제에 대해 그들의 가족 그리고 일본 국민들과 전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며 향후 북한과 어떤 일이 생기든 납북자 문제를 가까이 두고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선 우리는 오랫동안 가까운 친구인 일본과 한국에 서로 화해와 이해를 목표로 어려운 역사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왔고 그것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 재관여하고 이를 다시 활성화하는 데 깊이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우리와 동맹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동맹들 간의 관계도 포함된다며 이는 동맹 시스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한일 3자 공조 노력에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여러 다양한 문제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한일 세 나라는 공유하는 기본 가치와 이익과 관련해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다며 역사적 잔재를 해결하는 동안에도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양국의 이익에 크게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선 동맹과 파트너와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며 적대적, 경쟁적, 협력적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각의 측면을 다루는 데 있어 공통분모는 유리한 위치에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라며 이는 동맹 그리고 연대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이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자산은 동맹과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공조라며 함께 행동하고 함께 우려를 표명할 때 우리 중 어느 한 나라가 혼자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이어 18일 알래스카에 들러 미중 고위급 대면 회담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국무 국방장관 방한에 맞춰 미국의 접촉 시도 사실을 확인하면서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도 대미 압박을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18일 대외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미북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제1부상은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뉴욕 등 여러 경로로 접촉해왔다면서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놓기 전날 밤에도 제3국을 통해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제1부상은 대화가 이루어지자면 서로 동등하게 마주앉아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과 완전한 비핵화, 대북 추가 제재 발언이 지속해서 나오고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봉쇄 조치를 비난한 점, 미한 연합군사훈련과 대북 정탐 행위 등을 꼬집어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접촉을 시간 벌이용, 여론 몰이용으로 써먹는 얄팍한 수는 접으라며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제1부상은 강대강 선대선의 대미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속에서 북한이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최 제1부상의 담화는 17일자로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날짜에 맞춰 만들어졌습니다. 또 지난 16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한 연합훈련을 구실로 한국과 미국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담화가 미국 측의 대북 접촉 시도 공개를 불순한 의도로 보고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협상 교착의 책임을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 측에 지우려는 미 측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고 미국의 대화 제의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명분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최선희의 담화의 가장 키워드로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미국의 시도를 시간 벌이용 여론 몰이용이다 라고 딱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거는 뭐 명분 쌓기용으로 실질적인 대화보다는 그런 의도, 불순한 의도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로 읽히더라고요.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유리한 여건과 구체적인 협상안이라며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자신들이 당했다는 생각이 담화에 반영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최 제1부상의 이번 담화는 앞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비해 대미 메시지가 보다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북한의 대미 압박도 조금씩 강도가 세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북한의 대미 정책에 대한 입장은 어쨌든 간에 뭐 방향성은 거의 다 나왔습니다만 공식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끝나서 어떤 원칙이 나오면 그 시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북한도 알고 있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를. 그래서 계속 그 압박의 수준을 높여가고 압박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모습들은 보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아직 커 보이진 않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번 방한 중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정면으로 비판한 데 자극을 받아 추가 담화 또는 무력 시위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와서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아마 김여정 담화는 사실 어떤 시작이라고 그러면 조만간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핵실험이나 ICBM 같은 경우에는 이건 협상 판국을 모두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북한의 이딴 담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신중한 접근 자세도 엿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미한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도 자신들의 핵무력을 언급하지 않은 점이나 최 제1부상의 담화가 대외 매체에만 실린 점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이번 담화를 통해 최 제1부상이 당내 지위 하락에도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역할을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북 관계가 2019년 하노이 결렬로 교착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최 제1부상은 지난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된 바 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로 대미 정책을 담당하고 미북 관계에 대한 입장을 대회에 발표했던 최선희의 역할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국가정보원도 지난해 10월 최 제1부상이 혁명화 교육, 즉 강제 노역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의 추측을 부인하면서 북한의 대미 라인인 김여정, 최선희 라인은 유지되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부차관보급 대화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국제사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이 철통 같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양자관계에서의 전략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부차관보급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17일 발표한 미한 동맹 21세기 양자협력 확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정용 한국 외교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자협력과 지역 그리고 국제현안에 대한 협력 확대 필요성에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 외교부와의 부차관보급 대화를 통해 양국과 지역, 국제현안에 대한 조율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현재 두 나라가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대화와 미한 고위급 경제 대화와 더불어 미국과 한국민들을 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외교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또 두 나라가 최근 합의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과 미한 외교 국방장관 공동성명, 경제협력,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기후변화 등이 양국의 협력과 관련된 사안들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미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최종 결론을 맺고 발효하면 우리의 동맹과 연합 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동맹이 계속 상호 이익이 되도록 확실히 하고 공격에 대한 예방과 방어 역량을 확대하며 평화와 안보 번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양측의 진지한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인도태평양 대화와 한국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협력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기후변화 목표를 달성하고 보건 안보와 사이버 역량 구축, 에너지 안보, 우주, 민주주의 계획, 그리고 인도태평양에서의 다른 우선순위들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블링컨 장관과 정 장관은 인도태평양 대화를 지역 공조를 확대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메콩의 친구들을 통한 메콩 지역에서의 법 집행과 해양 안보, 사이버 역량 구축 등 분야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별도의 보도자료에서 미한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철통 같은 미한 동맹 강화라는 제목의 이 자료에서 미한 동맹은 동북아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 세계 안보와 평화,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와 국방관계는 흔들리지 않으며 날로 증가하는 경제와 기술, 외교, 인적 교류, 가치를 바탕에 둔 유대는 강하고 오래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면서 미한동맹은 계속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 걸쳐 평화와 안보, 번영을 보장한다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선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미국은 북한과 북한의 핵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북한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도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3국 공조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 인권 옹호, 여성 권리와 보호, 기후변화 퇴치,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와 안보, 인도태평양과 세계에서의 법치 증진에 있어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한일 3국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해결도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17일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이냐는 VOA의 질문에 폭넓게 말하면 우리는 항상 인권을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목표의 중심에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활동에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독재 정권은 자국민들에 대한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기본권과 자유를 옹호하고 이를 억압하는 이들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편 포터 부대변인은 미국의 새 대북정책 검토 작업에 북한이 이웃나라들과 더 넓게는 국제사회에 야기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가용한 선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1990년대 사자회담에 관여했던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지금 단계에선 북한과의 다자 협상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자적 접근법을 취하는 방식으로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관은 4자 회담 관여 당시 주최국인 스위스의 비용 부담으로 내일 제공됐던 크로와상 크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면서 협상이 실패할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됐다고 회고했습니다.
Give us nice croissant during the coffee breaks. As we had more and more meetings which weren't going anywhere, the croissant got smaller and smaller.
칼린 전 담당관은 17일 미국 평화연구소 USIP가 4자 회담의 교훈을 주제로 개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4자 회담은 1996년 미한 정상회담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제의하면서 시작돼 이듬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본회담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각 당사국들이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지부진하다 1998년 8월 6자 회담을 끝으로 종료됐습니다. 칼린 전 담당관은 당시 미국 대표였던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에게 다자적 방식은 성공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며 이는 당초 미국이 4자 회담과 관련해 미북 대화의 기회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4자 회담의 교훈은 앞으로도 북한과의 관여에 있어서 양자 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기 전까지는 다자적 틀이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multilateral works with North Korea. Certainly not going in, not until quite a bit has been established.
칼린 전 담당관은 과거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 캐도의 대북 경수로 제공 사업 때처럼 특정 의제에 국한되는 경우 다자적 대화를 틀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는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만 야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동아태 선임 보좌관은 4자 회담은 적어도 미국이 한국에게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 다자적 접근법을 취하는 방식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며 상호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지지부진했던 4자 회담의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multilateral at the beginning is not helpful. It is incredibly unwieldy.
다만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안보 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며 따라서 상황이 무르익는 시점에서는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국방부 대표로 참여했던 월러스 그렉슨 전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4자 회담이 오직 북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며 북한이 향후 동북아시아에 제기할 전체적인 위협을 다루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분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일 의제에서 벗어나 문제의 본질인 미국의 동맹과 우방에 대한 안전과 안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면 미국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을 러시아와 이란과 함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와 대북 제재 이행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역외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를 탈퇴한 영국이 16일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해 나갈 외교, 국방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총리 명의로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안보와 국방, 개발, 외교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총 114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에서 영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영국과 그 동맹들에 대한 국가 단위의 위협은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해지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 이란이 안보 환경 악화와 국제질서 약화의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북한의 확산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확산에 대해 단순히 핵에 국한되지 않고 화학, 생물학, 방사능과 핵무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영내와 전 세계 안정을 유지하고 영국 시민과 군에 대한 위협을 줄일 뿐 아니라 안전한 무역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는 위협을 제기하는 북한과 러시아, 이란 문제를 다루고 또 이중용도 기술의 불법 획득과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핵과 화생방 무기와 물질 또는 관련 기술에 대한 접근과 관련한 국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이행에서 가장 깊이 관여하는 비영내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외교정책 방향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세계 주요 변화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2030년까지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과 공동안보,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가장 광범위하고 통합된 유럽 파트너로서 인도태평양에 깊이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10년 영국이 2020년대 중반까지 탄두를 180개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기술적, 정책적 위협이 더 커진 만큼 상한선을 260개로 늘릴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혈전 유발 우려 때문에 북한에 제공될 예정인 코로나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의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보건 전문가들은 부작용보다는 이익이 더 큰 백신이라며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덴마크 등 20개 가까운 유럽 국가들이 예방 차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혈전이 생겼다는 보고가 잇따라 나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백신을 맞은 2천만 명 가운데 혈전증이 발생한 사례는 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약청의 에머쿡 청장은 16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을 유발했다는 징후나 둘 사이 직접적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also stress that at present there is no indication that vaccination has caused these conditions.
세계 보건 기구 WHO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해 혈전이 발생했다는 근거가 없다며 계속 접종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WHO는 17일 성명을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이점이 위험보다 크다고 판단한다면서 광범위한 백신 접종 시 잠재적 부작용 신호가 나타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백신 접종 자체와 연관돼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백신 안전자문위원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최근 안전 데이터를 평가하고 있고 검토가 끝나면 결과를 즉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약품청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전 세계에서 파이자 다음으로 많이 접종되고 있는 백신으로 북한에도 이 백신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지난 2일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는 오는 5월까지 북한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70만 4천 회분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인당 2회 접종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약 85만 2천 명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양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코백스의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에 제공될 백신은 인도 백신 제조업체 세룸 인스티튜트에서 생산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전 세계에서 개발된 코로나 백신은 파이자 바이온테크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스푸트니크 V, 시노팜, 얀센 등 10개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세계보건기구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은 파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존슨앤존슨 등 4개입니다. 또 스푸트니크 V와 시노팜 등이 일부 국가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the Data 집계에 따르면 16일 현재 파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가 69개로 가장 많았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2개 나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30개 나라에서 접종되고 있습니다. 아워 월드인 데이터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3억 9천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다며 이는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백신 접종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유리 백신 접종국은 미국으로 지금까지 1억 1,070여만 회분을 접종했습니다. 미국은 존슨앤존슨과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연설에서 향후 열흘 안에 1억 회분의 백신을 1억 명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ext 10 days we'll reach two goals, two giant goals. The first is 100 million shots in people's arms.
중국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수도 베이징 지역에서는 시노팜을 그리고 신종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지역인 우한에서는 시노백을 접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과 브라질이 각각 2,650만 회분과 1,190만 회분의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영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를, 브라질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중입니다. 아울러 950만 회분을 접종해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사용하고 있고 770만 회분을 접종한 러시아는 자국 개발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파이자로 62만 1천 회분이 접종됐고 일본은 지금까지 파이자 백신으로 36만 회분을 접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맞겠다며 1년 넘게 국경을 봉쇄하며 외부와 단절한 북한은 여전히 극도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어가면서 코로나 확진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영어로 북한 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탈북민이 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10여 개 채널을 운영 중인 이들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등 파급력이 매우 높다며 북한의 변화와 재건을 위한 마중물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all. My name is 태영호. And
태 의원은 북한이 왜 기독교를 말살했는가란 주제로 북한 정권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종교를 박해하지 않고 아예 말살한 이유가 북한 정치 구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유창한 영어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The main reason of extermination of the freedom of religion in North Korea is related to current North Korean political structure.
태 의원은 북한은 십계명 등 기독교 교리를 모방해 10대 원칙 등으로 지도자를 신격화시켰고 세계 공산주의 역사상 유일하게 권력을 3대째 자녀에게 세습했다고 설명하며 이런 종교 성향의 정치 구조를 먼저 알아야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북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연미 씨가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Voice of North Korea by 연미 박 채널, 북한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평예튼 채널을 운영하는 이연승, 이연서 남매, 탈북 난민 출신 에블린 씨가 운영하는 에블린 채널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북한 지도자 가족에 대한 폭로에서부터 자유를 찾아 나선 탈북민들의 이야기 등 다양한 소재를 소개하는 박연미 씨 채널은 개설 반년 만에 구독자 수가 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Countries, but when it comes to peace within North Korean context, that means silence of North Korean people.
박 씨는 16일 VOA에 영어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이 방송을 찾고 있다며 과거 유엔이나 대면 행사를 통해 북한 실상을 알리는 것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질, 인도, 영국 이런 나라들이 미국도 관심이 많지만 진짜 전 세계가 다 관심이 많아요. 핀란드, 폴란드 이런 나라들. 의외인 나라들이 너무 관심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영어가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특히 자신뿐 아니라 영어를 구사하는 탈북민 청년 유튜버들이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젊은 세대 취향에 맞게 제작하면서 인권운동의 경향도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되게 그 문을 열어준 것 같아요. 그런 메인스트림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리고 또 특히나 젊은 층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과거에는 박상아 씨, 강철한 씨, 이런 분들이 하시다가 이제는 젊은 친구들 영어도 많이 하고 이런 친구들이 하니까 이제는 북한 인권이 젊은 층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박연미 씨는 한국에서 미국인 자원봉사자와 친구들을 통해 영어를 배운 뒤 유학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자신감이 붙었다며 북한 젊은이들도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Welcome back to Pyongyang Tonight. I'm Hyun-sung Lee, a North Korean escapee.
지난해 말 평해튼 채널을 개설한 이현승, 이서연 남매는 본인들이 평양의 학교와 무역회사 등에서 경험한 일들을 바탕으로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 체계 등 흥미로운 소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현승 씨는 16일 BOA에 북한을 경험한 북한 사람이 온라인상에서 국제사회에 직접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때까지는 또 한국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또 한국을 통해서 북한을 알리는 데 집중했고 이때까지 오신 분들이 또 이제 그 아직 영어 수준이 안 돼서 자신들이 이제 하고픈 말도 통역의 입을 통해서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스스로 준비가 돼서 자체로 목소리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 사람들 스스로가 국제 무대에 서는 것이 저는 이제 이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씨는 또 탈북민 청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이 북한 내부의 주민과 해외 파견 인력들에게도 삶에 대한 도전과 자긍심 등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의 최근 담화에 담긴 저속한 표현 등 북한 수뇌부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영어로 반박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나 북한에서 제4회나 한국에 대고 무작정 그리고 매우 저속한 말로 이제 욕을 하고 잘못된 성명을 내고 할 때 여기에 반박하는 반박 성명을 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영어로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젊은 분들을 조금 만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등의 도움으로 영어를 배워서 유튜브 방송을 하는 탈북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Welcome to my channel. My name is Lee Park and I'm a North Korean defector who escaped in search of freedom.
I was born in Jagang province. The Jagang province is located middle of North Korea.
은희 from North Korea를 운영하는 박은희 씨. 탈북민들이 출연하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정윤아 씨가 지난해 말 개설한 유나 from DPRK, 10대 후반에 북한을 탈출해서 최근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허준 씨가 영어 또는 영어 자막과 한국어로 제작하는 Humans of North Korea 채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탈북민 영어 유튜버의 원적격인 허준 씨는 구독자가 24만 명에 달하며 북한 사람들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응과 포옹을 주제로 한 동영상은 조회수가 1천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6일 VOA에 영어 또는 영어 자막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탈북민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탈북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진전이란 겁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또 북한에 관한 탈북민들의 이야기와 아이디어, 분석을 영어로 전달하는 것은 한반도보다 훨씬 폭넓은 청중에게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침묵하고 많은 탈북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우려스럽고 안타깝지만 탈북민들이 유튜브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높이는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연쇄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등 8명이 숨졌습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의원들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17일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의 사망자를 낸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에 깊은 애도를 나타내며 폭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범행 동기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아시아계 미국인들에 대한 연대를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Knowing the increasing level of hate crime against our Asian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We also want to speak out in solidarity with them.
해리스 부통령은 아시아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과 연대해 목소리를 내고 싶고 그 누구도 어떤 종류의 증오에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17일 애틀랜타 연쇄 총격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연방수사국 FBI가 본격 수사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 인근에서 21살 남성 로버트 에런 롱이 세 곳의 마사지 숍과 스파에 총격을 가해 한국계 4명을 포함해 8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습니다. 조지아주 체로키 카운티의 제이 베이커 경찰 대변인은 아시아계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인지 묻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re you all investigating that this may be an attack against Asian Americans in the
Well, nothing's going to be ruled out. We're conducting a homicide, a multiple homicide investigation.
다만 당국자들은 이번 사건을 증오 범죄로 간주할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모두 발언에서 먼저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언급하며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큰 충격을 받은 한인사회 모두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will stand up for the right of our fellow Americans and Korean Americans to be safe, to b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블링컨 장관은 미국인들과 한국계 미국인들이 안전하고 존엄과 존중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대표를 비롯해 제프 마클리 상원의원, 리처드 블루멘털 상원의원, 테드 리우 하원의원은 애틀랜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폭력이 멈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계인 메릴린 스트릭랜드 하원의원은 증오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이날 의회 발언을 통해 우리가 이 사건의 동기를 경제적 불안이나 성 중독으로 변명하거나 다시 이름 붙이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we must stop making excuses or rebranding it as economic anxiety or sexual addiction. As a woman who is black and Korean, I'm acutely aware of how it feels to be erased or ignored.
스트릭랜드 의원은 흑인이자 한국계로서 존재가 사라지거나 무시당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계인 앤디 김 하원 의원은 조직적인 인종차별주의가 깊다며 의회 행정부가 나서서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증오에 맞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셸 박스틸 하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용납할 수 없다며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더 심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증오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내 16개 대도시들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1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증오 극단주의 연구센터가 최근 VOA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 클리블랜드, 보스턴, 필라델피아 등 16개 도시들에서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 범죄가 122건으로 전년에 비해 150%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민간단체인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증오를 멈추라가 1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미국에 확산된 직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미국 내 3,795건의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디 추 민주당 하원 의원은 지난달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급증에 대한 화상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Donald Trump and Republicans double down on using slurs like Wuhan virus, China plague and Kung flu. And that tactic succeeded in promoting stigma that directed people's anger at Asian Americans.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우한 바이러스, 중국 전염병, 쿵플루와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을 사용해 미국인들의 분노가 아시아계 미국인에게로 집중됐다고 추 의원은 말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하원 블랙 코커스, 히스패닉 코커스, 아시아태평양 코커스 의원들은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과 그레이스 맹 의원은 지난달 각각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국민 연설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를 규탄했습니다.
Vicious hate crimes against Asian Americans who've been attacked, harassed, blamed, and scapegoated. At this very moment, so many of them are fellow Americans.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에 대한 범죄는 잘못됐으며 미국답지 않고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1월에 미국 내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계에 대한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증, 편협성을 비난하고 방지하기 위한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되겠습니다.
역사 속 오늘 1965년 3월 18일 소련의 우주비행사인 알렉세이 레오노프가 인류 최초로 우주선 밖으로 나와 우주 유영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레오노프는 이날 보스토크 2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노프는 약 5m 길이의 줄로 자신을 우주선에 연결한 채 우주선 밖으로 나와 유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습니다. 레오노프가 유영하는 모습은 TV를 통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레오노프는 그 후 당시 우주 유영의 소감을 말합니다.
It was an extraordinary sensation. I had never felt quite like it before.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날 레오노프는 약 20여 분간 우주 공간에 머물면서 인류 최초의 우주 유영을 성공리에 마치게 됩니다. 1913년 3월 18일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자신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컨베이어 시스템, 즉 이동식 조립 라인을 도입합니다. Ford's dream was to mass produce an affordable car for everyday use. 이동식 조립 라인은 직공들이 돌아다니며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늘어서 있는 직공들 앞으로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며 부품들이 지나가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 1913년 후반에는 자동차 한 대당 조립 시간이 평균 1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약 10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이로써 포드 자동차의 자동차 생산량은 3배 이상 급증했고 이는 자동차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1924년 한 해에만 신차 출고량이 200만 대를 돌파하는 등 자동차의 판매도 급증하게 됩니다. 헨리 포드의 이동식 조립 라인 도입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 구석구석 숨어있는 이야기를 찾아갑니다.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세계 각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지역은
We visit Indian, a Mexican bakery, Nigerian.
미국에서 인종이 가장 다양한 군부대는 어디일까요?
When I first got here, they all welcomed me like they never.
거대한 실험실이 된 탄광이 있다면.
We're going down a mile, just about 4,000.
100년 전 사탕을 파는 사탕 가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But, now it's here. I can have it.
미국 곳곳에 숨어있는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를 찾아가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